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주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앞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지요. 여기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과 의도를 이제 여기서 헌사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1세는 영국의 헨리 8세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21세 때 프랑스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요. 프랑스와 영국의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는 헨리 8세도 직접 만난 적이 있는 그런 프랑스 왕입니다. 프란시스 1세는 프랑스 내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그 대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가혹하게 이렇게 이제 프랑스 내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다루었지요. 그는 카톨릭 신자였지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은 독일의 개신교 영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느슨한 그런 카톨릭 신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가 프랑스를 통치할 당시에 그 프랑스 내에서는요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가 무척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은요 개신교 교리를 이단인 것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였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개신교도들을 이제 화형시키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왕요 헌사에 보면은 이제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프란시스 그 1세 왕에게 카톨릭의 그 박해자들은 대단히 교활하고도 거짓된 그런 자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또 개신교 교리가 아주 건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사의 그 몇 부분만 보면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악한 자들의 광포가 극도에 달하여, 여기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톨릭 교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폐하의 나라에서 프랑스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책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나의 신앙 고백을 폐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것으로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왜 저술 하였는가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잘 나오고 있지요. 여기서 나는 현재 불과 검으로 나라를 소란하게 하고 카톨릭 교도들입니다. 소란하게 하고 있는 그 광인들에게 광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교리의 성질이 어떤 것임을 폐하께서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이 교리는 개신교 교리입니다. 마땅히 투옥과 추방, 몰수와 화형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육지에서나 바다에서 완전히 뿌리째 없어져야 한다고 하나 나는 여기서 이 교리의 개요를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리의 개요를 밝힌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요. 그들이 우리의 주장을 폐하께서 증오하시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폐하께 아첨하였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헌사에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반대자들을 보십시오. 반대자들은 사제 계급에 속하는 자들로 이 성직자들의 명령과 지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적대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헌사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이제 나는 폐하께 진언하고자 합니다. 폐하시여, 우리의 반대자들이 폐하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그 무근한 비난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새 복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복음은 사람들에게 반란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범죄하고도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한 이 변호, 논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러다가 이제 헌사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칼빈의 이제 프란시스 1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정독해서 제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식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폐하시어 비방자들의 중상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경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이미 그들의 유독한 불법 행위를 상세하게 폐 앞에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헌사의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했지요. 오히려 너무 상세하지 않았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으로서도 거의 완벽한 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하는 것은 이 서문에서 우리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원에 폐하께서 귀를 기울일 마음이 내키도록 하려는 것뿐입니다. 폐하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지만 가톨릭 교도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프란시스 1세가 지금 개신교 교도들이라든지 또 개신교 교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폐하께 드리는 우리의 변호, 즉 이 신앙 고백을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조용히 또는 침착하게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폐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 이제 헌사에 있는 몇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 강요가 왜 쓰여졌는지 하는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개신교 교리를 변호하고 또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3장 11항부터 제13장 1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시, 제13장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7항부터 13항까지는 성자의 영원한 신격입니다. 11항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사도들의 증거,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증거들을 전부 다 수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몇 개의 증거를 간단하게 선택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육신을 입으시고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증명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신성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던가 혹은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도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예언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거나 또는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라고 한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만군의 주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자신 안에서 나타내 보이셨으므로 여기에서 그가 바로 그 영광이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이제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이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시편의 말씀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것은 이제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그런 예언이고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사도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셨을 때 그 위로 올라가심이 벌써 예표되었던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완전하게 현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이사야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 성자의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자신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성자에게 드린 하나님의 명칭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또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러한 명칭들을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은 결코 남용이 아닙니다. 실로 시편에서 찬양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홀로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일어나서 시온의 국류를 베푸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섬들의 지배권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이 항상 하나님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어찌 그가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스도께 돌리기를 주저하였겠습니까? 여기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불러 공개적으로 그의 신성을 주장하였는데 어찌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히기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모순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주장한 것처럼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1장 17절이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만세의 왕 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리고 요한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이방신이라고 트집잡을까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한 한 증인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하나님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다시금 바울에게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제2의 신을 상상하겠습니까? 여기 제2의 신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제2등급의 신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열등한 개념의 신을 말하는 그런 용어로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모두가 이와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마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그분이 바로 자기가 항상 예배드렸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1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12항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 신성을 판단한다면 한층 더 그리스도의 신성은 명백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초로부터 성부와 함께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자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부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해 준 것이지요. 그것을 이제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말씀에 대하여는 극도로 둔감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섭리와 권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자신의 대권으로 만물을 지배하신 것들은 가로 안에 보면 이를 사도는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지배하신 것들은 전적으로 창조주에게만 속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는 성부와 함께 세계 통치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다른 계계의 직무도 수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은 이제 끝에 보면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런 이 말씀에 따라 이 권세는 자기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주장하셨으며 이적을 통해서도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죄하시는 일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죄권을 소유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결코 옮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밀한 생각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역시 이 권능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결론짓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13항으로 가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이적을 통하여 입증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격이 이적에서 얼마나 명백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지요. 예언자나 사도들이 그리스도가 베푸신 이적과 똑같거나 그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특별히 보시면은요, 사도들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유사한 그런 비슷한 이적들을 사도들도 행했지요. 막 그것을 갖다가 칼빈이 인정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준 데 반하여 그리스도의 이적은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적과 그리스도의 이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이적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이제 이적을 행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과 사도들 또 예수님 그 사이에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성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님 자신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이적을 행할 것을 위탁하신 분이 어떻게 이적의 참된 창시자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며 사기를 내어 조출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할 때에 그 권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 이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뭐 자신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였습니다. 혹 유대인들의 불신을 당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신성을 가장 완전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의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 소유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이 부분의 그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문을 그냥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조금 첨가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구원도 의도 생명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의와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과 의와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논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여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주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궤변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당연하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하면은 모든 인류는 다 악한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선하신 것이죠. 그런 이제 논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하시지요. 나는 그리스도를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과 의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과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인간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예, 단순히 사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복음서 기자의 증언에 따라 창조의 시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증거를 신뢰하여 감히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그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누구든지 피조물을 신뢰한다고 하면 이는 신을 모독하는 불경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의미로 이사야서의 두 구절을 해석하였습니다. 곧 그 한 구절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요. 다른 한 구절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도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성경의 증거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지요.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말합니다. 역시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위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도야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요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른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그러한 호소의 한 신뢰를 보게 되는데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증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신뢰는 그 후 온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육신으로 거하신다는 말씀을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해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교리도 고린도인에게 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아는 것으로 자랑을 삼으라고 명하셨는데 성자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일진데 누가 감히 그를 가리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바울의 여러 서신 첫머리의 인사말을 보면 성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성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성자의 중재로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자가 성부와 동일하게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성자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은사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실제적인 지식이 아무런 쓸모없는 어떤 사변보다 한층 더 확실하고 한층 더 견실한 지식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로 경건한 마음은 자신이 생명의 깨우침을 받았으며 조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으며 성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지금까지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구절들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서 이제는 이제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15항은 성령의 영원한 신격에 관한 것입니다. 14항은 성령의 신성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성령의 신성은 그의 사역에서 입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논증하고 입증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신격에 관한 증거도 이와 같은 근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 이와 같은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한 그런 구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격도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자료들, 그런 구절들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한 모세의 증거는 실로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보존될 뿐만 아니라, 여기 아주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온 세상의 아름다움 누가 보존하느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된다 했습니다. 또한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저 혼돈된 덩어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제 아름답게 장식되기 전에 혼돈된 덩어리로 있는 이때에도 이제 성령께서 이미 그것을 이제 능력으로 이제 돌봤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고 한 이사야의 말을 아무도 교묘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신적 위엄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한 최상의 확증은 익숙한 경험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께 돌리는 것과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배우는 것들은 모두가 피조물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온 우주에 편재하시어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것들을 성장케 하시며 그것들을 소생시키십니다. 또한 그분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 번역도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직무와 그가 행하시는 일은 피조물에게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피조물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논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피조물의 범죄를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들에게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심에 있어서 확실히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름 성령의 그 사역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일 썩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일이,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케 하는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썩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의 중생케 하는 사역이죠. 만일 썩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일이 현재의 성장하는 어떤 생명보다도, 그러니까 현재의 성장하는 어떤 생명은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케 하는 그 거듭나게 하는 일이 이 피조물 안에서의 어떤 생명 그런 것보다 더 탁월하고 우수하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썩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현재의 성장하는 어떤 생명보다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하면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은 비로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자이시며 중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창시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령에게도 성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신성에 속하는 기능들이 주어졌습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못하지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말의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은 자신의 역사에 의해서만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다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는 바울의 말은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성령은 모든 은사의 시초요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창시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만일 성령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선택을 하고 또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그에게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신적 능력을 성령에게 돌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실제적으로 머무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가 하나님 안에 실제적으로 머무신다고 가르쳐 줍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 더욱 경외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